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트남, 웬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보나요?
오늘은 러시아. 아. 북한에서는 러시아 이렇게 하나요?
러시아. 네, 네. 소련. 전 아직 소련이 더 익숙하긴 한데.
소련. 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부터요. 유럽의 동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라시아 이렇게 부르는 네. 이 대륙에 걸쳐있는 큰 나라입니다. 한 1000년 전 9세기에 루시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있었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에 러시아 연방이 있는 건데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루시, 러시아.
그러네요. 네.
1917년 전까지는 여기에 러시아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소련,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조금 안 된 1990년에 고르바초프 러시아, 아니 당시 소련이죠. 소련 서기장이 냉전 종식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소련이 여러 개 나라가 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해버리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 당시에 이제 1991년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중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소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함경도하고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죠. 미국의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아, 땅덩어리로는 미국의 두 배 정도나.
그렇죠. 예.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일단 북쪽에는 아시아 전체가 다 이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유럽 가운데 동유럽 쪽은 거의 대부분이 또 러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 지구본 대륙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하고 한 1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1시간.
좁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그렇죠.
우리는 저희로서는
시간차가 없죠.
네, 참 이해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그렇죠.
어려운.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네. 다 여기는 시간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11시간.
러시아는 11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태평양 있고 알래스카 있고요. 서쪽은 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도시는 모스크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중요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루크츠크,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아시아 쪽에
함경도하고
도시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와, 근데 국가가 크니까 정말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그러네요.
있네요.
네.
참 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네.
러시아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이렇게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그 소비에트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당시 러시아 제국은 동아시아에서 연해주를 청나라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가지고 아시아에서 더 커졌고요. 거기에 블라디보스톡을 세우죠. 원래는 거기가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거기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받은 그 동아시아 연해주에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바다 건너서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여긴 또 미국에 팝니다. 러시아 제국 시기에 1800년대에. 그리고 일본과도 전쟁을 그 당시에는 막 했어요. 러시아 제국이 이제 막 계속해서 커지니까요.
네.
근데 일본과는 전쟁에서 패하죠.
근데
이제 그 패배가 이 러시아 제국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공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도 떨어지고 막 땅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러시아에 막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의 상황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네, 네.
그러다 1905년 1월에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14만 명이 8시간 노동제, 뭐 최저임금 보장하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왕궁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 군대가 이 14만 명의 군중들에게 발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른바 피의 일요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기에 벌어진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차 러시아 혁명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러시아 혁명하고 같은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그걸 구분을 그렇게 한대요. 요걸 1차 혁명이라고 하고요.
네.
러시아 제국 말기에 러시아가 무너질 때 소비에트가 성립되는 그때 혁명을 2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차 러시아 혁명은 이제 1905년에서 1907년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기에 벌어진 혁명인데요. 2차 러시아 혁명은 소비에트 이 혁명으로부터 한 10년 후쯤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1차 혁명 시기에 이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러시아 수도 노동자들이 이제 총파업도 하고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군대와 무력 충돌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포템킨, 전함 포템킨 이런 영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이 1차 러시아 혁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막 파업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1차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가 헌법을 발표합니다.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선거도 하겠다 막 이런. 이게 이제 제국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10월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월 선언을 하면서 중산층이라든가 일부 혁명 세력이 와,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10월 선언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혁명은 끝이 납니다. 제국은 유지가 되죠.
네.
네. 뭐 어쨌든 이것을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인민들이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러시아 제국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 이후 약 한 10년 정도 유지가 더 됐는데 이 러시아 제국이 결국 10년 후에 결국 무너집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러시아 혁명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11월에 우리가 흔히 아는 레닌이 지도하는 이른바 10월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월에 일체 권력은 노동자, 농민, 인민의 대표 조직인 소비에트에게 있다 이렇게 레닌이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소비에트 정부 출현인데요. 이때 한동안 왕당파라고 해서 이제 제국을 지지하던 이런 사람들하고 혁명파 적색군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혁명파 적색군이 승리하게 결국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지도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는데 이때가 1922년 12월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찬성하던 그 옆에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이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한 15개 사회주의 공화국이 그때 소비에트 연방으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련의 시작이죠.
네. 그렇게 세워진 소련, 어떻게 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역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면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갑자기 공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소련은 당연히 전쟁 초반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워낙 무기가 강력했어요, 군사력이. 근데 소련은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 8명에 소총 한 자루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독일군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연합군이 나중에 이제 지원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붉은 군대가 무기는 없지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총 반격을 하게 되면서 소련이 중앙 유럽, 독일 동부 이런 쪽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결국 소련이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북부는 북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소련이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 가운데 하나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국제연합, 당시 이제 지금 유엔이죠.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에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여전히 그 성장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이른바 냉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결국 붕괴를 하는데.
네네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침체였을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생산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 소련은 생산성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관료주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요, 소련 경제가 급격히 침체가 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당시 혹시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시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TV에서 보도를 할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많았냐면 빵을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는 장면.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 위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붕괴의 주된 이유는 경제네요.
네.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에서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유에다가 빵을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먹는데 양이 너무 작아서 아이가 네. 배고파하던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있는데. 소련의 경제 위기가 방송이 되기도 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저기는 우유도 먹는구나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서 그 영상 보여주면서 주로 했던 메시지는 저게 이렇게 네네. 위대한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가 이게 소련이 이렇게 붕괴할 때가
소련 경제는 사실 70년대부터 이미 침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90년대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도 사실은 70년대까지 조금 괜찮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빠졌고
소련과 함께했네요.
그렇죠. 90년대 초반부터는 더 악화됐는데 어쨌든 그때 소련의 경제 위기를 보여줬군요. 북한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985년 3월에 당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네. 해가지고 과감하게 서구 사회와의 냉전은 끝났다고 그냥 사실상 선언해버립니다. 정책 자체를
네네.
친서방 정책을 실시해버려요.
네.
그래서 서방의 경제 지원을 그냥 적극 받아버립니다. 원래 투쟁을 하고 혁명으로 무너뜨려야 될 대상인데
네.
바로 그 혁명의 적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86년 2월 27차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노선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러시아어인데요.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입니다.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개혁개방 노선인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해요. 원래 당 최고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를 도입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91년 7월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스탈린주의를 포기하겠습니다. 공식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사실상 공산주의 포기 선언과 거의 비슷하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인 91년 12월에 소련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소련이 무너집니다. 급격히. 그래서 소련이 붕괴를 하자 여러 국가들이 막 우리 독립하겠다 막 이렇게 서로서 막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 분규도 일어나고 사실상 큰 혼란이 닥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나니까
네네.
러시아가 가장 규모가 큰 러시아가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권리, 이른바 상임이사국 지위 같은 그런 지위와 권리는 러시아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 5월에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러시아 연방 조약에 의해서 현재 러시아 연방의 국명이 92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사라져버렸고요.
네.
러시아 연방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자리 잡은 다음에는 어땠나요, 상황이?
네. 사실 개혁개방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련이 해체됐고 무너졌고 러시아 연방이 새로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혼란, 위기 이런 건 여전히 지속이 됐는데 역시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위기였어요.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하고 그 뒤에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옐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옐친은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해가지고 서구사회 경제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요.
아.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영기업으로 막 국가계획경제를 하던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경제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오히려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던 최고의회, 인민대표회 이런 데에서 옐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옐친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을 하자 옐친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3년에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수파들이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장악하는 보수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탱크를 이끌고 서로 공격을 하는
어머.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의 개혁파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파가 무력 대결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옐친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이때 전 세계에 그 탱크 위에 올라가서 막 구호를 외치는 옐친 대통령의 사진이 막 전 세계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한동안 지속된
그렇네요.
거죠.
네. 그렇네요. 정말 혼란스러운 정국이었네요.
네네.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이 그 내부에서 심했는데 어떻게 진정이 됐고 지금의 러시아는 어떤지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무력으로 보수파를 진압을 한 옐친 대통령, 인민대표회의 간의 이 개혁정책 갈등은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1993년 12월에 총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선택을 받자. 총선거를 했는데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 선거,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선거쯤 되겠네요. 여기에 친옐친계였던 러시아 선택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전체 450석 중에 96석을 차지를 합니다. 96석이면 제1당입니다. 최대 정당이에요.
네네.
그리고 94년 그 다음에 10월에 국민투표로 옐친의 개혁정책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국민투표로 직접
네.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들 가운데 58.5%가 우리는 찬성이다. 일단 과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개혁파의 노선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갈등은 끝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옐친이 아주 강력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럼 공산당은 몇 석을 얻었느냐? 450석 네. 가운데 65석이었습니다.
그 지지하는 세력이 그래도 꽤 있었네요.
그렇죠. 65석이었고 네. 아까 얘기했던 제1당이었던 러시아 선택당이 96석이었으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70석, 공산당보다 더 많이 얻은 70석 자유민주당이 있는데 이 자유민주당은 오히려 극우파예요. 당연히 적극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극렬 반대하는 세력이 70석. 둘을 합하면 160석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60석을 차지한 공산당보다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가 훨씬 높았죠.
네. 야,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저희가 이 시간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러시아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소련 건국과 붕괴까지 짧게 짧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네, 제일 중요하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